31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우리가 이번 한 달 상담 비전으로 마음의 변화에 관한 역동성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동성이라는 과목에 관한 내용이기도 한데 이제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 이제 그림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하려고 한다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알아야 마음을 좋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가시, 여기 보면 가시 있죠. 가시. 가시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이쪽에, 저쪽. 가시, 악한 열매. 그게 이제 가시고. 아니. 그대로 보시면 돼요. 하지 않아도 되죠. 그 다음에 열매. 열매 어디 있을까요? 열매. 열매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매 맺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시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가시 맺지 않고 열매 맺기를, 그 속에서 그 열매를 풍성하게 되기를 소원해. 또 가시는 그 가시가 사라지게 되기를 또 소원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가시로 괴로워하는, 자기 몸에 나타난 그 가시로 자기도 괴롭지만, 그러나 그 가시가 사라지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자기의 열매로 자기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을 줄 수도 있겠지만 먼저 내 마음에 가시 도쳐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불편한 거죠. 마음 상태가 나쁘면 때로는 모든 게 다 불편해 보입니다. 마음 상태가 안 좋으면 모든 것에 트집을 잡게 되는 거예요. 이건 왜 그렇지? 저건 왜 그렇지? 네. 그러면 마음이 지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 마음의 가시가 사라지고 따뜻하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되려면, 맺게 되기를 우리가 소원하죠. 그렇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이 가시 돋친 나무의 그 밑둥을 한번 보세요. 밑에 뭐가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그 밑에 보면 마음 상태가 안 좋아요. 가시가 돋치게 된 이유가 바로 그 마음 상태를 생각해 보면 마음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그렇게 툴툴거릴까? 왜 그렇게 짜증이 날까? 왜 이렇게 불평하게 될까? 이유가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렇게 나타나지만. 반대로 여기 열매 맺힌 사람을 보십시오. 열매 맺힌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왜 그가 모든 게 그렇게 열매로 보일까요? 왜 그럴 때 인내하게 되고, 왜 그렇게 참을성이 있게 되고, 왜 그렇게 그것을 견뎌내게 될까요?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종종 우리가 신문기사에 돈 때문에, 빚 때문에 뭐 극단적인 일을 저지르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기사에 대해 사람들의 반응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500만 원 빚을 지고 신세를 비관해서 극단적인 행동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까지 500만 원 가지고 그러느냐. 인생 500만 원 충분히 벌 수 있는데 고작 500만 원 가지고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했느냐. 안타까워해요. 그러나 그는 지금 그 사람 마음 상태를 몰라서 하는 거예요.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소망을 가지고 갚을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이니까 500만 원이건 1000만 원이건 2000만 원이건 그걸 감당해낼 수 있는 거지. 좋은 마음이니까. 안 좋은 마음은 5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 아니라 다만 10만 원이라도 이게 괴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때로는 아주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거 보면 돈이 많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돈이 큰 차이가 안 나요. 뭐 10만 원 잃어버리고 10만 원 빼앗고 그리고 그게 들통날까 봐 그래서 그걸 이제 감추기 위해서 뭐 일을 저지르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 마음인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되니까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마음의 문제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게 될 때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두 가지 마음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의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의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특히 잠언은 의인과 악인, 또 지혜로운 자의 마음과 악한 자의 마음을 대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의의를 굳게 지키는 자입니까? 악을 따르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의를 굳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 겸손하게 지키지는 못하고 지켜야 되는데 의의를 굳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 예. 또 자기 나는 악을 따른다 하는 사람 손 들으세요. 나 악을 따른다. 그런 사람 없죠. 이런 사람은 악인이에요. 악을 따르는 사람이 악인인 거예요. 의의를 지키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의의를 지키는 사람이 생명에 이르게 되고 악을 따르게 되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악인이냐 의인이냐 누가 그걸 구분하겠어요? 악인이냐 의인이냐 그 사람의 뭐 외모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 볼 수 있겠습니까? 종종 내가 살인범, 흉악범 사진을 보게 되는데 보면 잘생겼어요. 예. 여러분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극악한 살인범 중에 예전에 강호순 씨라고 있어요. 강호순 씨. 연쇄살인범. 잘생겼어요. 예. 누군지 모르셔도 됩니다. 하여튼 악한 일을 저질렀는데 잘생겼어요. 그러면 의외인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악한 일을 저질렀으면 얼굴에 뿔이 나야 되는데 얼굴은 멀쩡해. 아주 미끈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도저히 예?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이코패스다. 예? 도저히 보통 사람의 어떤 생각과 방향과는 완전히 전혀 다른 세계 속에 살고 있다. 그렇게 이제 판단하게 되는데 그러나 마음을 보면 일치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일치하지 않지만 마음을 보면 일치해요. 마음이 어떤 때 악하여지느냐 보면 여기서 악한 사람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악을 따르는 거예요. 악을 따라가요. 악이 있는데 악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악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나를 이끄는데 괜찮지 뭐 하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악이 일로 와 하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나쁜 일을 좀 하자 하는데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으로 이끌리게 되는 그 속에 무슨 마음이 있느냐? 바로 악한 마음이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악을 따라가는 마음. 그게 악한 마음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드러나지 않아요. 지금은 모범생이에요. 지금은 정직해요. 지금은 뭐 틀 안에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남들이 안 볼 때 나는 악을 따른단 말이에요. 악을 따르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따라요. 내 속에서 뭔가 이렇게 울컥하는 게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아, 내가 한번 저 사람을 발걸어 넘어뜨리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탁 생긴다고 생각해보세요. 저 사람을 한 대 탁 치고 도망가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건 옳은 일이겠어요? 옳지 않은 일이겠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한 대 머리를 탁 치고 도망간다. 재밌지 않겠어요? 아, 재밌을 것 같아.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인 거예요. 재밌지 않니? 우리 한번 해보자. 누군지 탁 때리고 누구세요? 하면 죄송합니다. 전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한번 장난을 쳐보자. 우리가 그런 장난을 쳐보자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할 때 나는 그런 악을 따르고 싶지 않은데 하면 그는 의인이지만 재밌겠는데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그는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그걸 좋아하는 마음, 그걸 재미있게 하는 마음, 그걸 즐기는 마음, 장난이에요. 그 장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를 즐겁게 하는 마음이죠. 장난. 내가 장난치는 거예요. 장난으로 다른 사람을 때리고, 장난으로 발 걸고, 장난으로 돈 뺏고, 장난으로 위협하고, 나중에 장난이에요. 그러나 자기는 장난이지만 그 사람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예요. 그 사람은 심각해요.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요.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생명의 어떤 위기까지 느낀단 말이죠. 그러나 나는 장난이었어요. 근데 그걸 했어요. 그러니 그 마음이 악해진 거예요. 마음의 악해, 악에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심으로 봐야 되는 것은 그 밑에 있는 좀 더 강조를 했는데 나쁜 행동들 속에 있는 안 좋은 마음들, 이런 안 좋은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이런 마음들이 스물스물 악한 행동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좋은 사람들에게도 생겨나요. 성경 속에 우리가 그러한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아,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속에서 스물스물스물 악한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누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있겠어요?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 속에 악한 마음이 스물스물스물 올라와서 그것 때문에 악한 행동까지 한 다윗이 있어요. 다윗. 다윗같이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같이 위대한 왕이 어디 있겠어요? 다윗처럼 성전을 지은 사람이 어디 있고 성전을 짓도록 노력한 사람이 어디 있고 아들을 통해 지었지만 또 다윗처럼 승리를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고 다윗처럼 시편을 많이 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다윗 속에 악한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밧세바를 보면서 음욕을 품은 거죠. 근데 그게 마음이었어요. 처음에 마음이었어요. 음욕을 품고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거기서 그만했었어야 되는데 그러게 그게 의인인데 마음이 생겨도 아니야 이러면 안 돼. 그러면 그게 의인이에요. 그럼 인간은 다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아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자를 보면서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가늠한 자이다. 그러면 그거 말은 뭡니까? 그 말은 그 마음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마음이 그 정도도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늠한 자로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그 정도로 그냥 소닭보듯 해야 되는 거예요. 소닭보듯. 그렇게 마음이 깨끗하면 정말 청결한 마음과 아주 신실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정도가 안 된다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최소한 그게 행동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막아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걸 막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악을 따라가는 마음이 됐습니다. 그 이후의 결과는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어디서 그것을 막아낼 수 있겠어요? 어디서 그것을 중단했으면은 그것을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불륜 이후에는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이제 얽히고 설키는 겁니다. 그래서 불렀고 또 동침했고 동침한 다음에 사실이 알려졌고 남편이 알게 돼 남편이 의식이 됐고 그 다음에 또 임신을 했고 그래서 남편을 불렀고 남편이 다시 아내와 합방을 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이 남편은 또 워낙 충실한 군인이라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돈을 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열매를 주고 그걸 하기 위해서 진수성찬을 내렸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았고 뜻대로 되지 않았고 결국은 하다하다 못해서 결국은 남편을 죽이고 이 이유가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 애초에 그런 마음을 이게 내가 악한 마음이구나 깨달았으면 끝났을 텐데 근데 그걸 의식을 못하니까 나중에 모든 일이 다 진행되고서야 내가 애초에 했던 그 마음이 악한 마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것은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추석 때도 한번 보세요. 사건 사고가 많이 생겼어요. 사건 사고 중에 또 특별히 이제 부부싸움 하다가 불 질러서 화재가 난 경우도 있고 칼로 찔러서 또 다치기도 하고 그리고 말다툼 하다가 애를 던져서 또 애가 다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일들은 어디서 일어나는 것인가요? 부부 사이에, 가정 사이에, 사실 가장 사이좋고 그리고 친밀해야 될 그 사이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럼 애초에 그 일은 왜 시작됐을까? 왜 화가 나서 불을 질렀고 왜 화가 나서 칼을 질렀고 왜 화가 나서 애를 던졌고 화가 난 거예요. 그럼 화는 왜 났을까요? 왜 화가 났을까요?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것을 폭발을 했다면 이거는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폭발을 한 게 좋은 일이겠어요? 나쁜 일이겠어요? 나쁜 일이죠. 그럼 이 나쁜 일이 애초에 생기지 않게 하려고 했으면 어떻겠어요? 어떻게 해야만 했겠어요? 마음을 돌아봤어야만 했습니다. 마음을. 마음을 돌아봤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마음을 돌아보면 그러면 이 모든 것이 가라앉고 그리고 애초에 시작되는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지간에 혹은 부모 자식간에 그 다음에 또 동기간에 혹은 친척간에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다툼이 화가 되고 그러한 화가 확장이 되고 확장이 되다 보면 그러면 나중에 마음에 상처가 되죠. 그리고 그 상처가 되다 보면 그럼 이것은 우리들에게 별로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추석 때에도 우리가 이제 저희 가정이 그런 일을 한번 겪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같이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저희가 이제 추석 전에 한번 모였어요. 온 가족이 같이 모여서 뭘 했냐면은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장로님이 아버님이시거든요. 저희 근데 이제 생일을 맞이해서 같이 식사를 한번 했어요. 다 같이 왔는데 우리 장로님이 우리 손자가 왔는데 이 손자 옷을 보시고 나서 좀 마음이 안 들으셨어요. 그래서 야, 좀 옷이 너무 어둡다. 옷이 좀 너무 어둡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옷 색깔이 어둡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 제 형인데 저희 형한테 애 옷을 좀 그걸 이제 표현하자면 새끈한 옷을 좀 사입혀. 산뜻한. 그게 이제 새끈하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새끈한 옷을 좀 입혀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희 형님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불편하게 됐어요. 아니 아버님, 아니 왜 옷은 기호 아닙니까? 옷은 취향 아닙니까? 우리 아들이, 그러니까 손자죠. 손자가 그런 옷을 입고 있는데 그런 옷을 제가 입겠다고.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 하도 덩치가 커서 옷이 맞는 게 없어요. 그래서 웬만한 데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 그 사이즈의 그런 어떤 옷을 입으려면 뭐 하여튼 이태원 같은 데는 가야 그 옷을 살 수가 있는 거래. 그래서 그것도 하여튼 애써서 산 옷이래. 보통 뭐 신발, 바지 이게 맞는 게 하나도 없대. 애가 얼마나 큰지. 그걸 사왔는데 그래서 자기가 그걸 원하는 걸 이렇게 샀는데 그것이 할아버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니까 참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니까 우리 장로님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걸 새끈하게 좀 입혀야 되는데 아 이거 가지고 이제 감정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추석 전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희 형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아버님이 마음이 상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얼른 또 우리 장로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왜 그러셨냐고. 왜 옷 문제로 이렇게 괴로워하셨냐. 아, 옷 문제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아니 아버지가 또 할아버지가 손자의 옷이 좀 밝고 환하고 이렇게 화창했으면 좋겠는데 아 그거에 대해서 말할 수 있지 않느냐 하니까 아 이게 심각한 얘기가 된 거예요. 그게 이제 갈등이 소지가 됐어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지금 이러와 같은 아주 단순한 문제도 갈등의 소지가 돼요. 물건을 싸주는 거에서 아, 왜 이렇게 싸주세요? 밥 먹는 거에서 왜 이렇게 밥을 먹으라고 하세요? 좀 놔두시지. 또 결혼하라고 해서 아, 왜 이렇게 결혼하라고 하세요? 또 직장을 어떻게 아, 왜 이렇게 직장을 뭐라고 하세요? 마음은 정말 예쁘고 그리고 아름답고 그리고 참 다른 사람 보기에도 멋있게 살고자 하는 그건 위하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 위하는 마음이 뭐 때문에 막히냐 하면 그렇게 말했을 때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를 지금 뭘로 아는가, 이러한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얻을 그런 생각, 내가 얻을 뭔가를 추구하게 되면 감정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하여튼 뭐 하여튼 다 잠을 못 잤어요. 네? 추석 전날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고민하면서 그래서 이제 함께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려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종이 되는 것이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 얼마나 취향이 독특합니까? 그걸 우리가 다 이렇게 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도 어려운데 할아버지로서 손자의 취향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한다는 건 오히려 뜻은 정말 사랑하는 거고 뜻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건데 그 뜻이 얼마나 왜곡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자녀에게 얘기한 손주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또 자녀에게 옷을 좀 그렇게 입혀라 라고 한다면 이게 또 얼마나 불편하게 보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함께 나눴어. 그리고 이제 추석 내일 만나는데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 얘기하지 말고 이런 부분을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럼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지 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절 이제는 서로 마음 상하지 않게 그리고 오히려 더 사랑을 베풀게 그렇게 하고서 하루가 갔어요. 그러고 나서 추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추석 때 이제 다 같이 모였는데 그렇게 마음을 다 다독이고 그리고 나서 모이니까 괜찮은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다독이게 되니까 다독이게 된 건 그럼 네가 어떻게 할래? 옷을 사 입을래 말래? 그럼 또 이제 어떤 옷을 사 입을래? 이런 얘기를 끝내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을 다 정리한 거예요. 내 속에서 내가 그런 마음을 이제 하지 말아야겠구나 하니까 모든 게 다 사라졌어요.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악한 마음은 우리 속에 내가 얻을 거, 내가 구하는 거, 내가 추구하는 거를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그럼 이게 커지게 됩니다. 근데 그걸 추구하지 않으면 마음이 변하게 돼요. 자, 선한 마음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마음이 선해진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전에는 내가 얻는 게 있었고 내가 추구하는 게 있었고 내가 받아야 되는 게 있었는데 선한 마음, 선한 마음의 모습을 보십시오. 선한 마음은 열매 맺는 마음뿐만 아니라 이 마음은 그냥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 마음은 뭔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되어 있는 게 뭐겠어요? 뭐에 연결되어 있겠어요? 나중에 자세히 보겠지만 이 부분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흐름이 하나님의 뭔가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럴 때 마음이 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던 잠언에서도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이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선한 자의 마음 좋은 마음, 착한 마음은 선을 구하는 자예요. 여기서 선이 뭘까?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의로울까? 내가 어떻게 해야 원하는 걸 얻을까? 하면 그거는 악한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까?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하면 그게 선한 마음이에요. 그러면 은총을 입어요. 그리고 그렇게 은총을 입을 때 마음속에 아 그래 그게 그런 거였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노가 분노가 마음속에 괴로운 마음이 싹 사라지면서 아 하나님을 이렇게 찾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힘들었던 시간이 지나가고 어려웠던 시간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다시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얼굴을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려야지 그 평안을 같이 공유해야지 하려고 할 때 저희가 정말 또 은혜로 잘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사소한 마찰로 인한 스파크는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불붙지 않도록 할 때 이게 확 불붙지 누가 말려줘야만 하는 거예요. 옆에서 누군가 하나님을 생각해보게 하세요.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화내지 마세요.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면 처음에는 아유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에요. 하나님이 뭘 도와주신다고 해요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을 그래 내가 하나님을 구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네가 날 찾았니? 네가 날 불렀니? 하고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고 그 속에서 은총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악을 더듬어 찾으면 그러면 악이 등장해요. 내가 이 복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이 원한을 어떻게 하면 갚을까? 저를 불렀나요? 하고 사탄이 딱 오는 거예요. 제가 복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게. 제가 원한을 갚을 수 있는 길을 알려줄게요. 이렇게 하는 게 복수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원한입니다. 하고 사탄이 저를 부르셨나요? 하고 딱 나타나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찾고 싶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여러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평안을 깨뜨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유명한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에는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예화는 뭐냐면 이 그림이 처음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한 백작의 부탁을 받아서 이제 성당 벽에다가 이제 그림을 부탁을 받고 이제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얼굴. 그 자애롭고 평안하며 그리고 그 온유한 그 예수님의 얼굴.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을 찾고 찾고 찾다가 결국에는 성가대원, 어떤 한 성가대원의 얼굴 속에서 그 예수님의 얼굴을 찾았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피에트로 반디네라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성가대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 얼굴이 너무 아름답고 멋있어서 그 사람의 얼굴로 예수님을 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근데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다음에 이 다른 사람을 그리다가 이제는 누구의 얼굴을 그리게 되었냐면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리게 됐어요. 근데 가룟 유다의 얼굴을 또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 맞는 사람이 누굴까 하고 또 한참을 찾았어요. 가룟 유다에 맞는 얼굴.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가룟 유다에 딱 맞는 얼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내가 가룟 유다로 그리고 싶습니다 하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선생님 사실은 제가 예수님의 얼굴을 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예? 피에트로 반디네리. 제가 그 피에트로 반디네리입니다. 딱 보니까 그 사람인 거예요. 정말로. 근데 얼굴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유를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성가대원을 하다가 음악 공부를 하기 위해서 로마로 갔대요. 근데 로마에서 나쁜 친구를 만났어요. 나쁜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의 게임에 빠져서 너무 이제 방탕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방탕한 생활을 한 수년 하다 보니까 얼굴이 망가진 거예요. 이 중에 가룟 유다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은 가운데 있고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이 사람이에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사람. 왼쪽에서 네 번째. 다른 것 같죠? 예수님의 얼굴과 가룟 유다. 악을 따르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하다 보면 자기 얼굴이 망가집니다. 망가져요. 마음이 악해지니까 그렇게 얼굴이 망가져요. 단지 방탕해서가 아니라 마음도 악해지는 거예요. 마음도.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선을 추구할 땐 너무너무 아름다운 예수님의 형상이 되고 악을 추구할 땐 너무너무 아주 욕심이 가득 차고 음흉하며 사악한 가룟 유다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 10년 전 나를 알았던 사람과 이제 지금 나를 아는 사람, 내가 가룟 유다가 됐습니까? 예수님이 됐습니까? 여러분이 가룟 유다가 됐습니까? 예수님이 됐습니까? 예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원리를 기억하고 마음이 중요하구나.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가, 교회 생활을 보니까 하나 소용없습니다.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선을 따르려고 하면 순간순간 주름이 사라져. 순간순간 시름이 없어져요.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순간순간 억울한 마음이 탁 풀려요.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을 따라야지, 그래 내가 사랑으로 종노릇 해야지, 그래 내가 다 품어줘야지 하면 얼굴이 예수님이 돼요.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가룟 유다처럼 내가 지금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 돈으로 도대체 뭘 하시는 거야? 아니 저걸로 어떻게 저런 걸 할 수 있어? 아니 왜 이건 이렇게밖에 안 되지? 하기 시작하면 어느새 가룟 유다가 돼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의 변화를 위해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그리고 산 마음 그리고 사랑으로 충만한 마음. 그래서 그 모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다 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겉으로의 환경과 겉으로의 조건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형성되리라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고 하고 주님을 붙들려고 할 때 사실 왕궁에서 다윗이 악하여졌으나 그러나 그가 사울의 눈을 피해 도망다닐 때가 얼마나 더 신실하고 아름다웠습니까? 하나님 이제 환경에 있지 아니하고 마음 자세히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더욱 주를 찾고 찾으며 선을 구하고 구해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신실해지며 우리의 욕심으로 치닫지 않는 귀한 마음 그리고 귀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따가 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